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베이징의 한 호텔에서 시진핑 주석과 부부 동반 오찬을 함께한 뒤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찬에 앞서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군의 제약회사인 동인당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전통 약조의 상품화에 큰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군은 첨단 산업과 우주 관련 산업이 집약돼 있는 베이징 내 유일한 국가급 경제개발구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오찬 뒤 베이징역으로 이동해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등 고위급 인사들의 환송을 받으며 전용 열차편으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어제 베이징에 도착해 인민대회당에서 1시간가량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시 주석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만찬은 4시간 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과 중국 당국은 아직까지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과 만찬 회동 등에 대해 아무런 발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사흘간 열린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오늘 끝났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양측이 상당한 합의를 이뤘다면서 중국 정부가 자세한 협상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측 대표인 테드 매키니 농무부 차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협상이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에서 각각 차관급이 대표로 참가한 이번 협상은 당초 7일과 8일 이틀간 열릴 예정이었지만 하루 더 연장됐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협상이 연장됐다는 것은 양측 모두 협의를 진행하는 데 매우 진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의 대화가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텔레비전으로 중계된 대국민 연설을 통해 국경장벽 건설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의 연설에서 남부 국경에서 인도주의적 위기뿐 아니라 안보 위기가 커지고 있다며 이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국경 장벽이라고 호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마약과 범죄자들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통해 대거 유입되고 있고 모든 미국인이 무분별한 불법 이민으로 상처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즉각 반발 연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납세자들이 수십억 달러를 낭비하도록 강요하는 비효율적이고 비싼 벽에 집착하면서 정부 업무 재개를 위한 초당적 법안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터키가 시리아에서 쿠르드족의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미국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어제 여당인 정의개발당 회의에서 시리아에서 미군의 철수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터키는 시리아 군사작전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쿠르드족 안전보장 등을 미군 철수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실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볼튼 보좌관은 이스라엘 방문에서 시리아 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 잔당을 물리치고 극단주의 세력에 맞서 미군과 함께 싸워온 쿠르드족을 보호하는 것이 철군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이날 터키 관리들과 시리아 주둔 미군의 철수 계획 등을 논의했지만 에르도안 대통령은 만나지 못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러시아는 중거리 핵전력 조약과 관련해 미국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세르게이 라브코프 외무차관이 밝혔습니다. 라브코프 차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원한다면 러시아는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외무부와 국방부, 안보위 차원에서 협의를 진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동등과 상호 존중의 원칙에 따라 대화가 진행된다면 모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세계 각지에서 피난처를 찾아 이동 중 숨지거나 실종된 난민이 약 4,500명에 달한다고 유엔 산하 국제이주기구가 밝혔습니다. 국제이주기구는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적어도 4,592명의 난민이나 이주민이 피난처를 찾아 이동하던 중에 숨지거나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일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번 방중을 대미 협상력 강화와 미북 관계 악화 대비 등의 미국에 대한 모종의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Sense for him to hedge against the possibility that there will not be a great deal of progress.
한국의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4차 중국 방문으로 중국의 존재감이 더 주목받고 북중 간 전략적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집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2.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일 시진핑 주석과 부부 동반 오찬을 한 뒤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김 위원장은 베이징 시내 최고급 호텔인 북경반점에서 열린 오찬에 앞서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군의 제약회사인 동인당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전통약초의 상품화에 큰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군은 첨단 산업과 우주 관련 산업이 집약돼 있는 베이징 내 유일한 국가급 경제개발구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오찬 뒤 베이징역으로 이동해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등 고위 인사들의 환송을 받으며 전용 열차편으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8일 베이징에 도착해 인민대회당에서 1시간가량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시 주석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만찬은 무려 4시간 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과 중국 당국은 아직까지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과 만찬 회동 등에 대해 아무런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나라 관영 매체들도 두 정상의 동정에 관해 일절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회담 결과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발표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며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번 방중을 미국에 대한 모종의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중국의 지지를 확보해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시도이자 미국과 진전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을 대비하려는 포석이라는 진단입니다. 아울러 미국이 북한 문제를 좌우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중국의 이해관계와도 맞아떨어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차드 부시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I think it's a little strange that North Korea's leader keeps going to China at key points.
부시 연구원은 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폭넓은 외교의 주요 행보를 앞두고 중국을 계속 드나드는 것이 매우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에게 뭔가 지시를 하려는 것인지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지난 7일 특별 열차를 타고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3박 4일간의 방중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이 2차 정상회담 장소와 관련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입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이번 방중을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했습니다.
It makes sense for Kim to want to continue to consult face to face with the Chinese president to increase his leverage. And to show that the Chinese are
미국과의 추가 협상에 들어가야 하는 김정은이 시 주석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상의하면서 지렛대를 강화함과 동시에 중국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펜실베니아 대학 동아시아 연구센터의 자크 드릴 교수는 이번 방중을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확실히 해둠으로써 미국과 별 진전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을 대비한 행보로 풀이했습니다.
Sense for him to hedge against the possibility that there will not be a great deal of progress. with the United States by making sure that he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몇 년간 소원했던 북중 관계를 상기시키며 양국 관계 회복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김 위원장이 또 중국을 방문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북중 간 밀월이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된다는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 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 문제가 미국에 의해 좌우되도록 놔두지 않겠다는 중국의 의중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it's partly the fact that the Chinese don't want the North Korean issue only to be determined by the U.S.
힐 전 차관보는 중국이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미국이 인식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북중 협력의 강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중국이 현재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미중 무역 협상을 의식해 미북 협상에 너무 깊게 관여하지 않으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이 북한을 찾는 대신 앞서 세 차례 중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진 김정은이 또 방중한 건 그런 이유일 수 있다는 겁니다.
What is interesting is that he has decided to make another trip to China instead of the Chinese president coming to North Korea.
그러나 이번 방중과 미중 무역 협상 간 역학관계에 대해 전문가들은 엇갈린 분석을 내놨습니다. 딜레이 교수는 복잡하고 다면적인 미중 관계를 고려할 때 이번 방중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다소 높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딜레이 교수는 복잡하고 다면적인 미중 관계를 고려할 때 이번 방중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다소 높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China somewhat marginally increased leverage is at least a reminder that in the complex and multifaceted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China.
반면 부시 연구원은 미중 경제 관계와 북한 문제는 너무 복잡해 연결시킬 수조차 없고 미 행정부 역시 이를 별개로 다룬다며 미중 무역 협상이 북핵 협상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중국의 대북 압박 의지라고 지적했습니다.
If China wanted to exert pressure on North Korea the way it did at the end of or in the second half of 2017, you know, that could probably help.
중국이 지난해 후한기 수준의 대북 압박을 가한다면 북핵 협상에 도움이 되겠지만 중국은 쌍중단이 실현된 현재 상황과 한국의 대북 정책에 꽤 만족하고 있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차 중국 방문으로 중국의 존재감이 더욱 주목받고 북중 간 전략적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한국의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중국의 과도한 개입이 미북 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근 특파원입니다.
지난 7일 중국을 전격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일 귀국길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9일 오전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의 주요 제약 생산 기지인 동인당 공장을 방문하는 모습이 여러 매체에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북한 정부는 앞서 김 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발표한 뒤 이날 오후까지 정상회담과 만찬을 비롯해 모든 움직임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중국 칭화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센터장은 이런 상황을 북중 참모회의에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베이징에 도착하고 나서는 북한도 중국도 지금 말을 굉장히 아끼고 있어요. 마치 작전회의를 한 것처럼 북중이 첫 참모회의를 한 셈이 된 거예요.
이 표현은 과거 김일성 주석과 펑더화이 중국 인민군 사령관이 미국의 대응에 공조를 잘하자며 강조했던 냉전시대 표현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3차 방중 때 새삼 한 참모부라고 강조한 뒤 이번 회담을 통해 실행에 옮겼다는 겁니다. 이 센터장은 김 위원장이 미국을 상대로 제재 완화 등을 시도하다 여의치가 않자 중국을 활용하는 전략을 다시 구사하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혼자 상대하면서 빨리 이런 대북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한계를 느끼면서 이제는 중국의 참여를 통해서 북미 협상을 견인하려는 그런 그래서 올해는 평화협정을 두고서 중국의 중재 역할, 중국의 존재감이 굉장히 부각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고
시진핑 주석도 중국의 협조 없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보내며 존재감을 부각하는 기회로 이를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또 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최종 조율과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아 전략적 관계 강화, 제재 해제 방안, 비핵화 협상과 평화협정을 병행하는 쌍궤 병행 방안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박종철 경상대 통일평화연구센터 소장은 김 위원장의 4차 방중을 북한과 중국 간의 잘 조율된 연극에 비유했습니다. 서로의 필요와 중국의 개입 시기를 교감하면서 향후 제재 해제 방식까지도 긴밀히 조율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중국이 이것을 그 북정상회담을 갖다가 촉진을 하고 그 협력의 틀 안에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느냐 혹은 미국을 견제하느냐 이거 서로 다른 관점인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 촉진을 하고 협력을 하면서 이익을 취한다라는 것이 중국의 입장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박 소장은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한반도 문제에 중국이 변수가 될 수 없다고 말한 건 어법을 달리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간의 비핵화 청사진이 짜이면 중국이 적극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박 소장은 김 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이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방문하는 동안에 경제의 중요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북미 대화를 촉진하고 이번 목적 안에는 경제 발전을 위한 진지한 이 중국식 이 개혁 개방을 배우겠다. 이것을 좀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한국 정보 당국이 김 위원장의 방중을 바로 국회에 자세히 보고하는 등 이번 행보가 미국, 한국과 소통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 고무적이란 겁니다. 조명균 한국 통일부 장관은 9일 국회에 출석해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대해 한국과 적절한 경로로 사전 교감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중 관계가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실제로도 크게 가까워졌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김웅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입니다.
중국도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일관되게 북한의 지정학적인 어떤 중요성에 대한 자신들의 인식과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별도로 분리해서 다뤄가고 있고 미국에게도 그렇게 공언을 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북중 간의 관계도 외향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훨씬 순탄치 않을 겁니다. 김정은의 중국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있을 거고요.
김 소장은 또 단기적으로는 김 위원장의 4차 방중이 긍정적이지만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우려할 게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의 핵과 미래 핵은 포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반면에 과거의 핵은 여전히 보유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안보 국방 그리고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현재 상황이 우려가 되는 것이고요.
김 소장은 이번 4차 방중 등 김정은 위원장이 외교 행보의 속도를 높이는 배경엔 올해 신년사에서 강조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지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정상 국가로서 국제무대에 대비하고 경제 발전을 이뤄 민생을 제고하겠다는 의지가 4차 방중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북한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상당한 수준의 어떤 경제적 어려움,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진전이 되지 않는 어떤 그 좌절감, 북미 간에 뭔가 중요한 빅딜을 김정은 위원장이 시도하기 위한 하나의 그 노력 중에 하나로서 지금 북중 정상회담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 전직 관료는 VOA에 김 위원장의 4차 방중이 비핵화 협상 진전의 돌파구가 되길 바란다면서도 중국의 과도한 개입으로 과거처럼 미북 협상의 발목을 잡아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을 앞두고 시진핑 주석의 조언을 구하고 굳건한 북중 연대를 과시하기 위한 방문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이번 중국 방문에서 눈여겨볼 점을 박형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네 번째 중국 방문은 지난 1, 2차 방중 때와 마찬가지로 미북 정상회담이 조율되는 시점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 장소를 머지않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지 이틀 만입니다.
We're negotiating a location. It will be announced probably not in the...
김 위원장은 지난해에도 미북 정상회담 전인 3월과 5월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회담했습니다. 미 언론들도 이 대목에 주목하며 이번에도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을 앞두고 시 주석의 조언을 구하고 굳건한 북중 연대를 과시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4차 방중이 이루어진 지금 미북 상황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 간 이상 기류가 감지됐던 지난해 5월 2차 방중 때와 비슷합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일정이 결정됐다고 운을 떼면서도 공식 발표를 미뤘고 미 행정부는 모든 대량 살상 무기가 폐기 대상이라며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이에 한동안 대미 비난을 자제했던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미국을 비난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북한은 양측 모두 2차 정상회담을 바란다면서도 고위급 회담 등 표면적인 실무 협상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 때까지 제재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김 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제재 완화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AP통신은 김 위원장이 언급한 새로운 길이 이번 중국 방문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김 위원장이 제재 이행의 열쇠를 쥐고 있는 시 주석에게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며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비핵화 협상 답보 상태에 대한 책임을 미국 측에 돌리는 명분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미중 관계도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미국과 중국이 베이징에서 무역 협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양국 정부 모두 공식적으로는 무역과 안보 문제는 별개 사안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북중 관계와 미중 무역 분쟁의 역학 관계를 주목하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뉴욕타임스는 8일 중국이 미중 무역 협상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근을 제시했다면 이번에 김 위원장을 초청한 것은 채찍을 든 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으로 대미 지렛대를 강화할 기회를 얻게 됐으며 미국 측에 무역 분쟁을 빨리 끝낼 것을 재촉하는 신호를 보내는 효과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을 만난 뒤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태도가 변했다면서 이른바 중국 배후론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이 북한 문제에서 100%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힌 만큼 김 위원장의 방문 이후 중국 측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측 수행 인사들의 면면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카운터파트인 김영철 부위원장, 대표적인 미국 통인 리용호 외무상, 또 중국 관계를 총괄하는 리수용 국제부장 등 이른바 외교 3인방이 이번에도 동행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세 차례 중국 방문을 모두 수행했고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도 배석했습니다. 여기에 3차 방중에 동행했고 지난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군사합의서에 서명했던 노광철 인민무력상도 포함됐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 준비를 포함해 대외관계와 관련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논의가 이번 방중의 주요 의제임을 짐작해야 하는 대목입니다. 과거와 달리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일정 시작과 함께 공개된 점도 이례적입니다.
습근평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주체 108 2019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중화민공화국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중국 외교부도 8일 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양국 관계를 심화하고 국제와 지역 현안과 관련한 공동 관심사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북한 관영 매체는 김 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마지막 날이나 일정이 끝난 뒤 공식 보도했습니다. 한편 중국이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 계획을 미국 측에 사전에 알렸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8일 현재 미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가시권으로 들어오면서 회담 장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멀지 않은 아시아 국가가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미북 2차 정상회담 개최 장소에 대한 지금 추측성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예,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 장소에 대해 협의 중이고 머지않아 발표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입니다.
네.
게다가 백악관이 장소 선정을 위해서 태국 방콕과 베트남 하노이, 하와이를 답사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하면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CNN 방송은 이달 초 또 다른 기사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회담 개최 후보지들을 사전 답사했다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몽골, 하와이, 남북한 사이 비무장지대 등을 잠재적 후보군으로 꼽았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 장소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지요?
최근에는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초에 기자들에게 회담 장소가 세 곳으로 압축됐고
네.
비행기로 갈 수 있는 거리라고 밝혔는데요.
예.
김정은 위원장이 전용기로 이동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아시아 국가가 유력한 것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답사한 것으로 보도된 나라들과
네.
전문가들이 잠재적 후보군으로 거론하는 나라들은 모두 아시아 국가들입니다.
예. 자, 그런데 북한도 이들 중 한 곳에서의 회담 개최 동의를 한 상태입니까?
북한은 2차 정상회담 장소와 관련해서 아직 아무런 입장도 밝힌 적이 없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장소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했지만 CNN에 따르면 백악관이 최근 답사한 장소들은 아직 북한 측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볼 때 이미 한 달여 전에 회담 장소가 세 곳으로 압축됐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한 CNN의 보도 사이에는 적지 않은 괴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자, 지난해 그 1차 정상회담 때를 보죠. 그때는 북한이 평양을 주장했었죠?
맞습니다. 북한은 2차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평양 개최를 희망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예.
경호와 의전상 편의뿐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선전효과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 대통령의 방문이 정권의 정당성을 높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하지만 이런 북한의 의도를 잘 아는 미국이 평양 개최에 동의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평양이 여의치 않을 경우 북한은 차선책으로 판문점을 선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판문점은 한때 트럼프 대통령도 관심을 보였던 장소죠?
예,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이 제3국보다 더 대표성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역사적 상징성이 크다는 점이 판문점의 강점입니다.
네.
70년 가까운 한반도 분단과 미북 간 대립의 역사를 보여주는 생생한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서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면 가장 적합한 장소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2차 정상회담이 열리는 시기 언제쯤 열리게 됩니까?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 뒤에 머지않아서 정상회담 일정과 장소가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네.
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늦어도 2월 중에는 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둘러싼 미북 양측의 입장차가 해소된 조짐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그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는데요. 이번 중국 방문이 미북 간 비핵화 협상에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예, 미북 협상을 촉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북한 문제에 관해서 미국과 중국이 협력을 다짐하고 있는 만큼 시진핑 주석이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에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시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보다 적극적인 비핵화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비핵화 진전에 따른 제재 완화 등 상응 조치를 설득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 정보 전달의 필요성을 역설해온 톰 말리노스키 하원 의원은 현재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북한 문제의 장기적인 해법은 정보 유입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116대 의회 의정 활동을 시작한 마리노스키 의원을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 활동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밝히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If anybody in North Korea is listening to this interview, then that means we've succeeded in at least getting this information.
북한 주민이 이 인터뷰를 듣는다면 최소한 이 정보를 북한에 전달하는 데 성공한 것이겠죠. 저는 계속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라디오와 TV 방송을 보내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사용하는 USB, CD, DVD 그리고 휴대전화를 통해서 정보를 계속 전달하기 위한 관련 예산을 앞으로 몇 년간 계속 확대하길 바랍니다. 의회가 지원하는 예산은 국무부와 민주주의진흥재단을 통해 민간단체로 전달됩니다. 이 단체들은 북한 주민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합니다.
지난해 입법화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다양한 전자매체를 활용해 대북 정보 유입 노력을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어떤 매체가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All of them. It's you need to have a combination of platforms because different people have different needs and different.
모든 매체가 효과적입니다. 다양하게 조합돼야 합니다. 북한 주민에 따라 필요한 부분도 다르고 관심 분야도 다르죠. 그리고 북한 정부, 경찰 기관들은 외부 단체들의 움직임에 대응하고 우리는 북한의 움직임에 대응합니다. 북한 정부가 한때 휴대전화를 통한 외부 정보 유입을 단속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를 무력화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했죠. 상황마다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지원할 것이고 북한 주민들의 필요에 따라 움직일 겁니다.
한국은 지난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는데요. 이런 움직임이 미국 정부의 정보 유입 노력에 상충되지는 않습니까?
I'm not a big fan of loudspeakers. Very few people in North Korea can hear loudspeakers from the border.
저는 확성기 방송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국경에서 확성기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북한 주민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북한 주민들은 영화와 TV 프로그램을 보고 라디오를 듣습니다. 전자책도 보고 다큐멘터리도 봅니다. 이런 유형의 정보 유입을 강조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린 북한 주민들에게 정치적 선전물을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북한 정부로부터 이미 충분히 선전선동을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한국의 생활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정직하고 진실한 사실 정보를 보내야 합니다. 미국에 문제가 있고 한국에도 문제와 불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점에 솔직해야 하고 실상을 보여줘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지시하기보다는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말리노스키 의원님이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를 지내실 때인 2016년에 나온 발언입니다. 대니엘 러셀 동아태 차관보는 의회 청문회에서 대북 정보 유입 활동에 있어 북한 주민들을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고 밝혔는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It's not the US government that is sending things into North Korea, but we are helping private organizations.
미국 정부는 북한의 매체를 직접 반입시키지 않고 국경을 넘어 매체를 유통시키는 민간 단체들을 지원합니다. 누구도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자들 모두 행동 수칙과 수반되는 위험을 정확히 아는 것이죠. 북한 주민이 외부에서 들어온 영화와 TV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책과 백과사전을 읽는다면 이들은 그에 따른 위험 부담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안전을 지키는 정보도 전달합니다. 북한 정부가 해당 주민의 활동을 추적할 수 없도록 추적하기 힘들도록 막는 것입니다. 결국은 북한 주민 스스로가 자신들을 위해 선택해야 합니다. 외부에서 위험 부담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이 위험 부담을 감수한다면 원하는 정보가 제공돼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인권단체들과 탈북자들의 입을 막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가지고 계십니까?
I think the only long-term solution to the problem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 problem between the United States.
저는 북한 주민들이 인권을 누리고 스스로 미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남북한 간의 문제, 미국과 북한 간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해법이라고 봅니다. 만일 북한 주민들이 미래와 지도자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전쟁과 충돌의 위협인 핵무기 문제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주민들의 압박이 없으면 북한 정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최룡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 핵심 인사 3명을 인권유린의 이유로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I think we should continue to name those people in the North Korean system who are responsible for torturing.
북한 주민들을 고문하고 학대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공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신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아야 합니다. 한반도 통일 후에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 뒤 의회가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일까요?
Well, certainly, we've seen President Trump go from extreme to extreme. First, he wanted to threaten fire.
트럼프 대통령은 양극단을 녹았습니다. 처음엔 북한에 대한 화염과 분노로 위협했는데 갑자기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고 핵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입장은 모두 위험하고 터무니없습니다. 북한에 대한 전쟁 위협은 해법이 아니기에 우리는 그런 위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았습니다. 북한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을 속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허락했습니다.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미국은 대신 한국 정부를 지원하고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점을 알려 한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또 북한 정부가 핵 프로그램을 계속하는 이상 제재를 유지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하는 노력을 배가해서 그들이 미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지지하십니까?
Absolutely not. The first summit resulted in absolutely no progress.
전혀 지지하지 않습니다. 1차 정상회담은 전혀 진전을 내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 앞에서 승리자로 보이기 위해 진전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정상회담이 다시 열린다고 해서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합의가 맺어질 준비가 됐을 때 정상들이 만나야 합니다. 북한은 입장을 조금이라도 바꿀 신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제거하기 전에 미국이 한국에서 철수하라고 주장하고 있죠. 북한의 이런 입장이 바뀌기 전에는 미북 정상이 만나도 성과가 없을 겁니다.
지난해 비핵화 성과가 없는 가운데 한국이 북한과 관계 개선에만 집중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신지요?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re very close allies. We need to be aligned on this and we've seen changes i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미국과 한국은 매우 긴밀한 동맹입니다. 두 나라는 북한 문제에 연대해야 합니다. 과거에도 한국 정부가 대북 포용 정책에 더 집중했던 때가 있었고 그렇지 않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이 강력한 동맹 관계만 유지한다면 최선의 방법을 함께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고 접촉을 늘리는 부분에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북한의 변화를 불러오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동시에 한국 정부는 미국이 핵무장한 북한을 용납할 수 없고 계속해서 제재와 압박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난 선거 때 뉴저지주에서 당선돼 하원 의장 활동을 시작한 민주당의 톰 말리노스키 전 국무부 차관보를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차관급 미중 무역 협상이 일정을 하루 연장해서 9일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미국 측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강제 징용 소송 판결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의 정부 간 협의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대국민 연설을 했는데요. 국경 장벽 건설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반박 연설에서 먼저 연방정부 폐쇄를 끝내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차관급 미중 무역 협상. 일정이 이제 모두 끝났네요.
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던 차관급 무역 협상이 9일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실무 협상은 당초 7일과 8일 이틀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일정을 하루 더 연장하면서 긍정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들이 나왔습니다.
네, 전망대로 긍정적인 성과 나왔습니까?
아직 양측 모두 공식적인 발표는 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미국 측에서 긍정적인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만큼
네.
일단 양국이 무역 전쟁이라는 파국은 피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 미국 쪽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 한번 볼까요?
네, 이번 미국 대표단의 일환으로 베이징을 찾은 테드 매키니 농무부 통상 해외 담당 차관은요. 이날 미국 대표단 숙소가 있는 호텔을 나서면서 기자들에게 좋은 며칠이었다. 협상이 잘 된 걸로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매키니 차관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라고 말했는데요.
네.
더 이상 자세한 얘기는 하진 않았습니다.
아.
미국 측 대표단은 협상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또 중국 외교부도 9일 성명을 냈는데요.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종결됐다면서 곧 그 결과를 발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일단 주식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당초 예정보다 하루 더 연장해서 사흘째 진행되면서 뭐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니까 아시아 주식 시장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네. 자, 이번 무역 협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함께 그 90일간 무역 전쟁을 중단하기로 합의를 하고 그 이후에 처음으로 직접 대면한 그런 협상이었죠.
예, 미국에서는 제프리 게리시 무역 대표부 부대표, 또 중국에서는 왕서우원 상무부 부부장이 이끄는 양측 대표단이 미중 무역 불균형 개선과 지식재산권, 또 외국 기업의 시장 진입 규제 완화 등 양국 간 광범위한 무역 주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는데요. 이 첫 회담인데다가 차관급 실무회의 성격이 커서 굵직한 쟁점들에 대한 조율 작업의 성격이 컸습니다.
네, 양국의 무역 쟁점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지 궁금하네요.
예, CNBC,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주요 언론들은요. 양측 대표단이 매우 복잡한 사안들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이 중 중국의 추가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 구매, 중국 시장 개방 문제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이견을 줄인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네.
또 협상에 앞서서 중국 정부가 미국이 제기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와 기술 강제 이전 등에 대한 나름의 개선책을 제시했는데요.
네.
중국이 이런 약속들을 어떻게 이행할지 구체화하는 작업도 진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중국 측에서 그 우호적인 조치를 내놨다는데 어떤 겁니까?
예, 미국산 대두를 추가로 구매하기로 하고요. 유전자 조작 농산물 수입도 허가한다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네.
이 유전자 조작 농산물 수입 허가는 미국 측의 오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그 반응을 냈다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8일 중국과의 협상이 아주 잘 되고 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 협상이 열리기 전인 지난주에도요. 중국 경제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번 협상을 더 원하고 있고라면서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중국의 경제 사령탑이라고 하죠. 류허 부총리가 회담장을 또 깜짝 방문해서 우호적인 전망을 더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당초 기대를 뛰어넘어서 우호적인 협상 분위기가 만들어진 게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인데요.
네.
특히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경제가 영향을 받고 있는 중국이 더 급했을 거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신년사에서요. 중국의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요. 중국민에게 자력갱생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번 무역 협상에 대한 중국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지가 9일 사설을 통해서요. 양측의 대등한 협상을 주장했습니다. 차이나데일리는 이 중국은 비합리적인 양보로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걸 추구하지 않으며 이유 없는 양보는 있을 수 없다면서 모든 합의에는 주고받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다음 소식입니다. 아시아의 두 이웃나라죠.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요즘 더 나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소송 판결과 관련해서 9일 한국 정부의 정부 간 협의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네.
일본 외무성은 또 이날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도쿄 외무성 청사로 불러서 한일 청구권 협정에 기초한 정부 간 협의를 요청했는데요. 1965년 양국이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은 만일 두 나라 사이에 협정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면 우선 외교상 경로를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본 정부가 이렇게 서둘러서 한국 정부의 협의를 요청하고 나선 이유부터 좀 보죠.
네, 한국에 있는 이 신일철주금의 그 한국 자산이 9일 강제 압류됐기 때문입니다.
예.
앞서 지난 3일 한국 대구의 지방법원이 신일철주금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청한 이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 압류 신청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예.
아, 신일철주금과 한국 포스코가 합작한 PNR사는요, 이날 압류 신청 서류를 받았는데요. 이 압류와 관련된 서류가 송달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네, 그러니까 PNR이라는 회사가 한국과 일본 기업의 합작 회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PNR은 신일철 주금의 제안으로 지난 2008년 설립돼서 한국 포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제철 부산물 처리 기업인데요.
네.
포스코가 한 70%, 또 신일본 제철이 약 30% 지분을 갖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런데 왜 한국 법원이 일본 기업의 그 한국 내 자산 강제 압류를 승인한 건가요?
예, 일제시대 강제징용 한국인 피해자 4명이 당시 일본 기업이었던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예.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이 이 신일철주금이 이들 피해자에게 각각 1억 원 미화로 8만 9천 달러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하지만 이 신일철주금은 이 같은 판결에 응하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피해자 측에서 이 회사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해달라고 한국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승인한 겁니다.
네,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제시대 양국 간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종료됐다는 입장입니다.
예.
일본 정부는 이날 관계 강요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는데요. 회의를 주재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정부가 하나가 돼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스가 장관은 한국 정부에 대해서 국제법 위반 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는데 구체적인 반응이 없다면서 작년부터 관계 당국에서 사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해 온 만큼 확실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일본이 말하고 있는 대응책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일단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한 상황이고요.
네.
이와 함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와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국제사법재판소 재판은 두 나라 모두 동의를 해야 열리게 되는데요. 한국이 이에 응하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일본 정부가 협의 요청을 했는데 한국 정부는 어떤 반응인가요?
예, 한국 정부는 일본의 요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한국 외교부 당국자가요, 9일 한국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 아래 피해자들의 형편과 한일 관계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연방정부 부분 피세 사태가 이제 9일로 19일째로 접어들었죠.
네.
자, 이와 관련해서 어젯밤 아주 중요한 연설이 있었습니다.
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날 저녁 9시에 백악관 집무실에서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이 연설에서 남북 국경 상황을 설명하고 이곳에 장벽을 세우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기존 요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 이날 연설은 저녁 9시가 조금 넘어서 시작됐고요. 약 9분 30초가량 걸렸습니다.
네. 저도 어제 이 대통령 연설을 여러 번 반복해서 봤는데
네.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정리를 해보죠.
예, 자, 트럼프 대통령 먼저 남북 국경에 위기가 벌어지고 있다는 말로 연설을 시작했는데요. 남북 국경의 인도적인 면과 보안 면에서 위기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미국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연설한다고 네. 말했습니다.
위기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인도주의적 면에서는 미국으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남북 국경에 대규모로 몰려와서 이들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거고요.
네.
또 보안 항목에서는 이 남북 국경을 통해서 범죄자들과 마약 그리고 불법 무기가 미국으로 흘러들어온다는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위기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남북 국경에서 나타나는 인도주의적 위기는 마음의 위기고 영혼의 위기라는 겁니다.
네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아이들과 여성이 가장 큰 피해자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남북 국경이 열려 있어서 미국인들이 큰 피해를 본다 이런 주장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불법 이민자가 미국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불법 이민자들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임금이 오르지 않을 뿐더러 일자리도 없어진다는 건데요.
네.
특히 범죄자와 마약 등이 유입돼서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연설에서 내놓은 대책이 뭔가요? 혹시 장벽 건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국경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장벽이나 장애물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네.
연방정부가 장벽 건설이 포함된 국경 보안 강화 방안을 연방의회에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 방안에 반대해서 현재 연방정부가 부분적으로 운영이 중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역시 그 연방정부 폐쇄 상태의 탓은 민주당이네요. 예, 그렇게 얘기한 거죠.
네.
자, 그런데 이날 트럼프 대통령 연설에서요. 연방정부 폐쇄 상태를 풀 전기가 될 만한 내용이나 어떤 제안이 있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부분 폐쇄를 풀려면 국경 장벽 예산이 있어야 한다는 기존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이 끝나고 바로 민주당 지도부가 또 반박 연설을 했죠?
예,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 그리고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함께 연설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사실이 아닌 두려움에 그리고 통합이 아닌 분열에 호소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슈머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도 국경 보안 강화를 바라지만 트럼프 대통령 방안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네. 걷습니다.
민주당이 생각하는 해결책은 뭐였습니까?
네, 슈머 대표는 국경 보안 문제와 연방정부 폐쇄 문제를 분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슈머 대표와 펠로시 하원 의장은 먼저 연방정부 부분 폐쇄를 풀고 그 다음에 국경 보안 강화 문제를 논의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대체로 구름 많겠고 오후에는 구름 걷히는 곳도 많습니다. 낮 기온이 3도에서 6도 정도 올라갑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 낮 최고 영상 2도, 남포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에 영상 3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최고 영상 3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20도, 낮에는 영하 1도, 강계 아침 기온 영하 18도, 낮 최고 기온은 0도입니다. 황해도 지역 구름 많고 낮 기온 오늘보다 5도 정도 올라갑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 낮 최고 영상 4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10도, 낮 최고 영상 4도, 사리원 아침에는 영하 8도, 낮 기온은 영상 5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오전까지 구름 조금 끼었다가 점차 맑아집니다. 아침 기온은 5도 정도, 낮 기온은 2도 정도 오늘보다 더 올라갑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영하 8도, 낮 최고 영상 7도, 풍산 아침 최저 영하 17도, 낮 최고 영하 1도, 장전 아침에는 영하 2도, 낮 기온은 영상 7도, 청진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은 영상 5도, 삼전은 아침 최저 영하 17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5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은 구름 조금 끼거나 맑겠고 서해는 구름 많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5에서 4m로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1월 9일 수요일 VOA 저녁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베이징의 한 호텔에서 시진핑 주석과 부부 동반 오찬을 함께한 뒤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찬에 앞서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군의 제약회사인 동인당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전통 약초의 상품화에 큰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군은 첨단 산업과 우주 관련 산업이 집약돼 있는 베이징 내 유일한 국가급 경제개발구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오찬 뒤 베이징역으로 이동해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등 고위 인사들의 환송을 받으며 전용 열차편으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어제 베이징에 도착해 인민대회당에서 1시간가량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시 주석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만찬은 4시간 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과 중국 당국은 아직까지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과 만찬 회동 등에 대해 아무런 발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사흘간 열린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오늘 끝났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양측이 상당한 합의를 이뤘다면서 중국 정부가 자세한 협상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테드 맥키니 농무부 차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협상이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에서 각각 처간급이 대표로 참가한 이번 협상은 당초 7일과 8일 이틀간 열릴 예정이었으나 하루 더 연장됐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종례 브리핑에서 협상이 연장됐다는 것은 양측 모두 협의를 진행하는 데 매우 진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텔레비전으로 중계된 대국민 연설을 통해 국경 장벽 건설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남부 국경에서 인도주의적 위기뿐 아니라 안보 위기가 커지고 있다며 이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국경 장벽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마약과 범죄자들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통해 대거 유입되고 있고 모든 미국인이 무분별한 불법 이민으로 상처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즉각 반발 연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납세자들이 수십억 달러를 낭비하도록 강요하는 비효율적이고 비싼 벽에 집착하면서 정부 업무 재개를 위한 초당적 법안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중동을 방문 중인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오늘 당초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라크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폼페오 장관이 오늘 바그다드를 방문해 바르암 살리 대통령과 압델 압둘 마흐디 총리 등 이라크 지도자들과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폼페오 장관이 이라크 일정을 마칠 때까지 방문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국무부는 이후 성명을 통해 폼페오 장관은 마흐디 총리와의 회동에서 이라크 주권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강조하고 시리아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 격퇴와 관련한 최근 상황과 이라크군의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에는 현재 약 5천 명의 미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IS 격퇴를 위한 이라크 보안군 전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터키가 시리아에서 쿠르드족의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미국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어제 여당인 정의개발당 회의에서 시리아에서 미군의 철수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터키는 시리아 군사작전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쿠르드족 안전보장 등을 미군 철수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실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세계 각지에서 피난처를 찾아 이동 중 숨지거나 실종된 난민이 약 4,500명에 달한다고 유엔 산하 국제이주기구가 밝혔습니다. 국제이주기구는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적어도 4,592명의 난민이나 이주민이 피난처를 찾아 이동 중 숨지거나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지난 2017년보다는 줄어든 겁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